오늘은 역사 고전 강의 3강을 읽겠습니다. 옥스퍼드 세계사는 읽지 않습니다. 역사 고전 강의 3강. 예,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읽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먼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흔히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 목차에 보면 헤로도토스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조사하고 연구한 탐사 보고서 역사를 쓴다. 이로써 그는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 그러면 헤로도토스는 이제 역사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5강을 보면 제 3강하고 제 4강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관한 논이고, 제5강부터가 투키디데스 얘기인데, 제5강 목차를 보면요, 이로써 역사가의 반성적 과제를 수행한 투키디데스는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고 투키디데스는 역사학의 아버지. 두 사람 다 아버지인 거는 맞는데, 한 사람은 역사의 아버지고 한 사람은 역사학의 아버지가 되겠죠.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투키디데스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잣대를 갖고 있지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법칙을 찾아낸다든가 하는 자각적인 목적 없이 기록한 것, 그것을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역사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투키디데스는 그런 사실들을 놓고 체계와 방법론을 세워서 그것을 그 체계와 방법론에 따라서 서술하고 어떠한 체계에 근거하여 그것을 기술했다라는 점에서는 역사학 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투키디데스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역사의 아버지가 되었는가? 이게 이제 3강에서 논의하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헤겔이 쓴 역사철학 강의 쓴 건 아니죠. 헤겔이 역사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그의 제자들이 그 강의를 들은, 즉 해결의 그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적어놓은 노트를 바탕으로 편집된 책이 역사철학 강의인데요. 해결이 쓴 책 중에서 강의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는 것은 그 사람이 쓴 건 아닙니다. 역사철학 강의, 철학사 강의, 예술철학 강의,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수강생들의 그 노트를 바탕으로 편집된 책들인데, 거기에 보면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걸 갖다가 원초적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원초적 역사라고 구분을 하고,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기, 이걸 갖다가 반성적 역사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이 반성적 역사 이 부분부터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역사학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일반론을 제3강에서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목차를 보면 히라브 야망은 페르시아와 충돌하고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낳는다. 이 전쟁은 그것과 관계없어 보이는 자그마한 사건들의 묶음이자 그것들의 복합적 귀결이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은 역사가의 원초적 과제이다. 헤로도토스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연구한 탐사 보고서 역사를 쓴다. 이로써 그는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 그렇게 됐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차가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목차를 설명해서 풀어놓은 것이 말하자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전쟁과는 관계없어 보이는 자그마한 사건들을 낱낱이 다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헤로도토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꼭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만은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양궁 선수가 금메달을 이제 획득했다. 그러면 그냥 금메달을 딴 사건, 어떤 특정한 선수가 금메달을 딴 사건, 그 사건을 설명하려면 그 선수가 어떻게 훈련을 했는가, 또 그 선수가 사용한 그 활이나 화살이라고 하는 그 도구는 어떠한가, 또 그런 선수를 선발하는 그 양궁협회의 제도와 선수들을 선발해서 훈련하는 훈련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우리가 알아야 그 금메달이라고 하는 최종 성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이 용어가 남발되는 또는 남용하는 또는 오용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묶어서 그 금메달에 관한 역사적 고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금메달의 역사가 아니라 그 한 선수가 금메달을 올림픽 경기에서 따게 된 그런 경과, 사건의 경과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 이것을 갖다가 아주 원초적인 의미의 역사적 탐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차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 즉 사건들의 묶음과 그것들의 복합적 귀결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 이게 역사가의 원초적 과제죠. 물론 그건 어떻게 보면 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학문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을 거쳐서 또 역사가가 자기가 서술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체계를 세워서 거기에 들어맞도록 기술한 역사학의 성과라기보다는 그저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서 그것을 서술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원초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헤로도토스는 조사하고 탐사한 보고서를 썼다라는 점에서 역사학의 아버지는 아니라 역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거는 본격적인 의미의 역사학이라기보다는 탐사 보고서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하겠죠. 탐사 보고서. 그걸 잘 구별하는 것이 이 3강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전쟁을 살펴보기에 앞서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쓴 목적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적, 이 목적에 대해서 좀 헤로도토스가 이 탐사 보고서인 역사를 쓴 목적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발칸반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게 역사,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 서문에 보면 이 글은 할리카르나소스 출신 헤로도토스가 제출하는 탐사 보고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벌써 딱 첫 문장이 그러잖아요. 할리카르나소스, 이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명이고, 제출하는 탐사 보고서이다. 그 55페이지에 보면 영역분하고 제가 나란히 써놓은 것이 있죠. 거기 보면 This is publication of the inquiry of Herodotus of Halicarnassu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사 보고서다. inquiry.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역사라는 말로 쓰지만 사실 본래 헤로도토스가 의도했던 것은 탐사 보고서다 그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프로엠 그 서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책을 읽을 때 저자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갔는가 이 책을 썼는가를 저자가 의도한 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은 인간들의 행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고 헬라스인들과 비해 헬라스인들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업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망각을 막는다. 이게 소극적인 목적에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적극적인 목적이죠. 적극적인 목적.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55페이지에 있는 문장부터 제가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헤로도토스가 이 탐사 보고서를 쓰게 된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인간들의 행적이 망각되고 또 업적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다. 즉 기록을 통해서 행적과 업적이 망각되는 것을 막아낸다. 그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는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라보로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아 이 말은 본래 조사하고 연구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로도토스가 제출하는 이 탐사 보고서 즉 Publication of Research 또는 Publication of Inquiry 이것의 목적은 기록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기록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헤로도토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원인에서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이게 밝히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The Great Wonder, Great and Wonderful Deed of Both Great and Barbarians Should Be Without Their Due Fame and Also For What Reason 여기죠. One Reason They Fought Each Other 예,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이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밝히는데 헤로도토스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그 53페이지에 그 원인에 대해 원인을 밝히는 기록을 찾아서 이제 밝히는 거니까요. 밑에서 셋째 줄 자명하고 논박의 여지가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전에 들은 것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것 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밝힙니다. 이것을 역사 2권 99장에서 얘기하는데 54페이지에 제가 그걸 인용해 두었죠. 내가 지금까지 아이기프토스에 관해 말한 것은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탐사한 것에 근거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이기프토스인들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되 내가 직접 본 것도 간혹 덧붙이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로도토스가 이 탐사 보고서를 쓴 목적이 일단 기록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망각되고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직접 보고 판단하고 탐사한 것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들은 것도 기록을 하겠죠. 그렇죠? 들은 것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탐문을 하는 거죠. 탐사하기도 하고 묻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퀴로스의 말을 빌려서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사했다, 알아냈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하고 알아낸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가령 헤로도토스의 그 이 역사 제1권 1권의 경우에 57장부터 64장까지 그리고 66장부터 68장까지가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조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끊임없이 묶어서 놓고 그 사이에 원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것을 집어넣는 이런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이 저작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가 쓴 이 역사 고전 강의 중간중간에 그 자잘한 설명들이 있어요. 중장보병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관한 설명도 있고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아테나의 사람들은 전쟁을 했는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얘기들은 읽어보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헤로도토스가 어떠한 정신으로 이 역사책을 썼는가 하는 것들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헤로도토스가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저술을 남긴 목적 이거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중간중간에 꼭 짚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4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 에게를 중심으로 왼쪽 발칸반도와 오른쪽 소아시아 지역 중 어느 곳이 예로부터 더 부유했을까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점을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오늘날의 지도에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국경선을 지워야 한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어떤 그 부유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국력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 지역을 살펴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히랍 사람들은 생활이 불안정한 유랑객이었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트로이아 사람들은 부유하고 품격 있는 문명인이었다.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대제국이었다. 이것도 꼭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와 싸워서 히랍의 연합군들이 이겼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길만 해서 이긴 게 아니라 아주 간신히 이겼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좀 자잘하게 이제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중요한 부분은 둘째로 중요한 것 52페이지에 보면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해서 헤로도토스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키로스 왕의 말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웅장하죠. 부드러운 나라에서는 부드러운 남자들이 태어나는 법. 놀라운 곡식들과 용감한 전사들이 같은 땅에서 태어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그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고 물러났고 자신들의 견해가 퀴로스의 견해보다 못하자 평야를 경작하며 남의 노예가 되느니 척박한 땅에 살며 지배자가 되기를 택했던 것이다. 좀 말이 좀 웅장하죠. 그리고 53페이지 맨 위에 인간의 행복이란 덧없는 것임을 알기에 나는 큰 도시와 작은 도시 운명을 똑같이 언급하려는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큰 도시라 해서 영원히 큰 도시로 지낼 수는 없고 작은 도시라 해서 영원히 작은 도시라는 건 아니란 뜻이죠. 즉, 큰 도시도 흥망성쇠를 거쳐서 쇠락해지게 되는 거고 작은 도시도 언젠가는 융성하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 한 번 흥하면 한 번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헤로도토스가 발견한 역사의 작동 원리, 이 순환사관입니다. 이건 사실 역사관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다. 국력도 그러죠.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다. 이거 뭐 맹자에도 나오는 얘기고 뭐 이건 역사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의 이치 같아요. 자연의 이치 같아. 그냥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으면 영원히 잘 나가는 거 아니고 어떤 꼭지점에 그 우리가 그 융성하고 있는 어떤 곡선 있잖아요. 곡선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가? 곧 있으면 내려갈 거 지점인가? 아니면 올라가는 상승세에 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또 인간이죠. 알면 뭐 역사책 적어도 제가 100권은 더 읽은 것 같은데 역사책을 읽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흥망의 그 원리를 알고 싶어서 언제가 내려가는 것이 시작되는 지점인가? 언제가 절정인가? 이거를 알고 싶어서 역사책을 읽는다. 그게 제가 역사책을 읽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100권은 더 읽은 것 같은데 한 권을 100번 읽어야 하나? 잘 모르겠어요. 언제가 내려가는 지점인가? 그런데 뭐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언제가 내려가는 지점인가? 그거는 그냥 지금인 것 같아요. 내려가는 지점인 것 같아. 조심하죠. 매사에 조심하죠. 오만하지 않으려고. 자, 그 다음에 역사, 이제 헤로도토스가 발견한 역사의 법칙은 뭐냐? 그냥 순환사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줄 정도 내려오면 상근 약원의 원칙, 그렇게 그 원칙을 씁니다. 가까운 시대는 상세하게, 먼 시대는 대략. 근데 이것도 원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가까운 시대는 상세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자료가 많으니까. 그리고 먼 시대는 대략 씁니다. 대략 씁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씁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쓴 이유는 뭐냐? 전쟁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즉, 그 상근약원의 원칙이라는 말에서 다섯 줄쯤 아래 내려오면 가능한 한 모든 것, 신화적 기원, 초기 역사, 지리적 형세, 삶의 방식, 심성 구조.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내면 리전, 즉 원인을 식별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능한 한 모든 것 안에는 직접 보고 판단하고 탐사한 것, 들은 것,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능한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전쟁하는 방식이죠.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에서 전쟁하는 방식. 그게 이제 대결 국면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그곳에 전쟁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5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두 전투를 치르면서 히랍인들이 사용한 도구와 그 도구를 둘러싼 정치체제에 대한 관념, 나아가 그 관념이 서구사회에서 어떻게 관철되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도구, 그리고 도구를 둘러싼 정치체제에 대한 관념, 그리고 그 관념이 서구사회에서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요 세 가지, 즉 도구와 관념, 그것을 묶어서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운영하는 관념의 묶음들을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벌어진 전투이긴 하지만 마라톤 전투하고 살라미스 해전은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은 전술적으로 구별된다. 예,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술.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념에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63페이지를 보면 살라미스 해전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해전은 페르시아 전쟁을 종결지었고 그 이후로 히랍 세계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벌어진 전투이지만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은 전술적으로 다르고 두 전투에 들어있는 의미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살라미스 해전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또는 전술적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4강을 설명하면서 다시 보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